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이곳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듣고자 합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나온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은혜롭게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유대 백성들에게 율법을 왜곡하여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율법 해석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셨고 이어서 올바른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섯 가지 사례를 들어서 가르쳐 주셨는데 지난 시간에 다섯 번째 사례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마지막 여섯 번째 사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례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43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 백성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내용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렇다면은 구약 성경 어디에 그러한 말씀이 있는 것입니까?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계명이 구약 성경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어디에도 그러한 말씀은 없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라는 말씀은 구약 성경 어느 곳에도 없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도리어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원수 갚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이었음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또 출애굽기 23장 4, 5절에 보면은 심지어 원수의 소나 나귀도 돌보아 주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이런 경우에 보통은 어떻게 하죠? 인간의 그 악한 본성은 이런 경우에 좋지 않은 그런 행동을 하지요.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면은 선한 행동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는 경우에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삼가 버려두지 말고 그를 도와 그 짐을 부리울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만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원수를 미워할 뿐만 아니라 원수에게 속한 모든 것까지도 싫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율법은 원수의 소나 나귀까지도 도와주라고 그렇게 말씀하니까 이것은 궁극적으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7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너의 형제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또 잠언 24장 17, 18절에서는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인간의 악한 본성은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죠. 박수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가 엎드려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라고 하였고, 또 잠언 25장 21절에서는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의 율법에 보면은 한결같이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그들을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43절에 있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구약 성경에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이것은 그들이 구약 성경을 잘못 해석함으로써 만들어낸 거짓된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잘못된 율법 해석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의도하시는 바는 청중들에게 그들이 유대 교사들로부터 성경을 잘못 배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결정적인 실수는 이웃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못 정의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웃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유대인으로만 한정시켰습니다. 유대인으로만 한정시켰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유대인 가운데서도 자기들이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더 한정을 시킨 것이죠. 그 외에 유대민족이 아닌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유대인 가운데서도 자기들이 선호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가지고는 다 어느 범주에 넣었냐면은 원수라고 하는 그런 범주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이웃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주 잘못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동족 유대인들은 사랑해야 하지만 그러나 원수들은 미워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준 것입니다. 칼빈은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웃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온 인류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한데 이 서기관들은 이 이웃이란 단어를 엉뚱하게 자신들의 친구에게만 한정시키고 있으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제가 방금 설명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이웃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쓸 때 이웃 그러면 온 인류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 교사들은 이 이웃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신들의 친구에게만 한정을 시킨 것이죠. 유대인들, 또 유대인 가운데서도 자신들의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식으로 이제 이 단어를 해석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칼빈이 한 말을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형제의 굴레로 묶는 의미에서 모든 사람을 우리의 이웃이라고 밝혀주시는데 우리는 자연의 일반적 띠로 결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 율법의 일반 법칙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사람의 이웃을 본인의 태도 여하에 따라 결정케 하는 나머지 우리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들이거나 우정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니면 이웃으로 대하는 것을 거부했다. 그러니까 이웃은 자신들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 또 우정을 주고받을 만한 사람, 거기에 한정시킨 것이죠. 그 위에는 이웃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율법에서 권하고 있는 사랑은 개인의 가치를 따지지 않고 자격이 없는 사람들, 비뚤어진 사람들, 배은망덕한 사람들에게 한량없이 베풀어지고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되고 본래적인 의미를 회복하시며 여기에 붙어있는 중상을 제거하고 있다. 앞서 지적한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서 새로운 율법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율법의 순결을 손상시키는 서기관들의 비열한 해석을 바로잡고 있다. 서기관들의 비열한 해석, 이 왜곡하는 이 해설을 예수님께서 바로잡아 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칼빈이 말한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 이웃이라고 하면은 온 인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요, 자격이 없는 사람, 비뚤어진 사람, 병망덕한 사람들에게 한량없이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한량없이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을 배척하는 것은 율법에서 말하는 사랑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런데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랑해야 할 대상을 유대민족으로 한정시켰고 또 유대민족 가운데서도 자신들의 친구들로만 한정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모두 원수 취급하고 그들은 미워하고 배척해야 할 대상으로 여겼고 또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일은 가장 위험천만한 그런 일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단이 되는 것입니까? 이단은요,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죠. 베드로서 3장 16절에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빠지는 자들이 있다고 그렇게 사도 베드로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자기 임의대로 해석해 버리는 사람들은 멸망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왜곡해 가지고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해석해서 가르쳤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가 그들의 손을 거치기만 하면은 그들의 손을 통과하기만 하면은 그 의미가 달라져 버렸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덜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의 손을 거치면은 성경의 뜻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성경은 하늘에 있는 것들을 사모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자들의 해석을 통과하면은 그 뜻이 바뀌어져 버려서 땅에 있는 것들을 사모하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대단히 이상한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대단히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신기하게도 그런 사람들의 그 손을 거치면은 성경의 그 본 뜻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성경 해석을 통과하면은 성경의 영적인 진리가 육적인 내용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신기하지요. 그런 자들이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고 오늘날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자들을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웃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잘못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없는 이웃은 사랑해야 하고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짓된 그런 가르침을 유대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4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율법 해석을 지적하셨고 그 다음 44절에 가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해석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는 그 율법의 말씀의 의미를 아주 분명하게 다시 밝혀주신 것입니다. 바르게 해석해서 유대 백성들, 그 청중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것을 듣고 있는 청중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들은 이전에 이와 같은 말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항상 듣고 배운 것은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자라나면서부터 들은 내용은 원수를 미워하라 그런 것이었어요. 단 한 번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은 말씀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했을 때에 그 청중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군지 내 오른편 뺨을 찍어는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에도 그것을 들은 유대인들은 적지 않게 놀랐을 것입니다. 어떻게 오른편 뺨을 치는데 왼편을 돌려댈 수 있는 것입니까? 나의 재산을 빼앗아가고자 하는데 어떻게 그러한 사람들에게 관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할 때 자원해서 심리까지 가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유대인들은 크게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자신을 미워하고 해하려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배운 내용은 원수는 미워하고 배척하라라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큰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무슨 새로운 계명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새로운 계명을 여기서 주신 것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의 본래의 뜻을 올바로 해석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있는 율법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구약 성경의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한 율법사에게 율법이 말하는 바는 곧 사랑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의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수님께서는 율법이 명령하는 바는 곧 사랑이라고 올바로 해석해 주셨습니다. 율법이 명령하는 바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인류를 사랑하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것이 바로 율법이 명령하는 바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의 완성은 곧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43절에서 예수님은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밝혀주시면서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에게조차도 사랑을 베풀어야 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바로 그것이 율법이 진정으로 요구하는 바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43절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율법 해석이죠. 44절은 예수님의 올바른 율법 해석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45절부터 47절까지를 우리가 살펴볼 터인데요. 여기 45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보강해 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4절에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을 보강해 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의심스러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원수를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 대리니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면은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확인된다는 것이죠. 입증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의심스러워지는 것이죠. 그런 의도로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청중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강화시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윌리엄 핸드릭스는 다음과 같이 해설하였습니다. 원수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진정한 아들임을 그 자신에게와 다른 사람들에게 입증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 입증한다고 했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라는 말씀이 그와 같이 행함으로 너희가 아들이 되며 아들의 신분을 얻으리라는 뜻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리가 없다. 원수를 사랑하면 그 공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아들의 신분을 얻는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리가 없는 것이죠. 그들은 이미 은혜로서 아들이 되었다. 그렇죠? 그러나 그들의 아들 같은 또는 자녀 같은 행동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것이다. 아들 같은 자녀 같은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행동이죠. 그 원수를 사랑하는 행동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그들의 아버지를 본받기 때문이다. 이것은 땅 위의 가족보다 하늘의 가족 안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왜냐하면 땅 위의 가족에 있어서는 결코 모든 아들이 다 아버지의 정신을 물려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하늘의 가족에 있어서는 모두 참된 아들이 다 아버지의 영, 여기 아버지의 영이라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아버지의 영을 받는다. 바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거듭남을 얻었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덕성과 그의 최종적인 완전을 향하여 자라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의 청중들에게 저희 원수를 사랑하고 또 위하여 기도를 함으로써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의 가족관계를 입증하라고 권면하실 때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오신다는 사실에 주의를 환기시킴으로써 근본적이고도 능동적인 아버지의 사랑을 암시적으로 설명하고 계신다. 윌리엄 핸드릭슨이 이 부분을 참 잘 설명을 해 준 것 같습니다. 예.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입증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반대로 만약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의심되어지는 그런 사람인 것이지요. 그렇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들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해를 선인과 악인에게 비추어 주시고 또 비를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에게 내려주시는데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진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입양되었다는 것, 양자되었다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얼마나 자비로우신 그런 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에게도 해와 비를 내려주시는 그런 자애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인과 의로운 자에게만 해와 비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대적하는 악인들 또 불의한 자들에게까지도 해와 비를 내려주십니다. 해와 비가 없다면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해와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일반은 중의 축복인 것입니다. 해와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일반은 중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일반은 중의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해를 비추어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인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자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장 잘 담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원수를 사랑함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입증해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이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은 원수를 사랑함으로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그런 사람들인 것을 증명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보면 44절에서 구약의 율법을 바로 해석해 주시면서 그 의미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보강해 주시면서 첫 번째로는 만약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의심스럽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해 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세리나 이방인과 다를 바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46, 47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들이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원수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세리와 이방인과 똑같은 수준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세리와 이방인들도 자기들끼리는 서로 사랑하고 자기들끼리는 서로 무난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그 자기 유대인들만을 사랑하고 그 외의 사람들을 다 배척하고 미워한다고 하면은 그들은 세리와 이방인과 똑같은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세리를 아주 싫어하고 경멸했죠. 왜냐하면 세리는 로마 제국을 대리하여 유대 사회에 세금을 징수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세리들은 그 일을 하면서 비열한 방법으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을 아주 미워하였고 또 경멸하였으며 또 세리와 죄인들을 함께 묶어서 항상 말을 하였습니다. 세리와 죄인 이렇게 이제 묶어서 언급했죠. 그 정도로 세리는 유대사회에서 천대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경멸하던 세리들도 서로 간에는 사랑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청중들이 원수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세리 수준보다 나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또한 이방인들도 아주 미워하였습니다. 또 멸시했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한 자로 여겼습니다. 개 취급하였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절대로 식사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이 그처럼 멸시하던 이방인들도 서로 간에는 사랑하고 무난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청중들이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자신들이 멸시하고 미워하던 이방인보다 더 나을 것이 결코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세리와 이방인과 똑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이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강화시키면서 바로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 만약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면은 너희들은 세리나 이방인과 하등 다를 바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적용하는 차원에서 매추엘리는 다음과 같이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점에서 이 세상의 자녀들보다 더 높은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원수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과 하등 다를 바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메출레가 이렇게 적용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점에서 이 세상의 자녀들보다 더 높은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속되지 않은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성품 이하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성품 이하의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죠. 말하자면 세리와 이방인과 똑같은 그런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은요, 우리는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서 남보다 더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 즉 누구나 선을 선으로 갚을 것이나 모든 사람들이 선을 선으로 갚죠. 우리는 악을 선으로 갚아야 하며, 그렇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악을 선으로 갚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동하는 원칙보다 더 높고 고상한 원칙에 합당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남들은 형제에게 무난하며 자기 파에 속한 사람이나 길과 생각이 같은 사람들을 반갑게 맞는다. 우리들의 성향이 이렇습니다. 자기 파, 자기 생각 같은 사람들을 우호하고 좋아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배척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죠? 그렇게 하죠. 그러나 우리는 시야를 그렇게 제한시켜서는 안 되고 우리의 원수들을 사랑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의 덕스러운 모습 이상으로 더 높이 오르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상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는 이 말씀을 실천하여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세상 사람보다 나을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원수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의 자녀들보다 더 높은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악을 선으로 갚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좋아하고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들은 배척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런 사람들이지는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신자는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세리와 이방인들의 그 도덕과 영적 수준을 훨씬 넘어서야 됩니다. 세리들도 자기들끼리는 서로 사랑하죠. 이방인들도 자기들끼리는 서로 무난하고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우정을 나누고 싶어하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만 사랑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배척하고 미워한다면은 세상 사람과 하등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고요.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기가 참 부끄러운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 의심스러운 그런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자들에게 무슨 상이 주어지겠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상을 그러한 사람들이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원수를 사랑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8절은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에 대한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결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어 주시고 또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워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자신을 대적하는 무리들에게도 일반 은총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이지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본받아 우리의 원수들까지 사랑하는 그런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중대한 말씀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을 잘못 해석하여 이웃은 사랑하지만 원수는 미워해야 된다고 거짓된 가르침을 유대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율법에 뜻하는 바는 온 인류를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원수를 사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된다고 하였고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임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참으로 우리 모두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